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간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갔다는 기록 외에 공생애의 대부분은 이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는 예루살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기한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생애에서의 갈릴리 중심의 이 기간이 훨씬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모든 초점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 일주일의 여정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목적이 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곧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공생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말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누차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무리들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은 도망치듯 피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그 무리들을 피해 도망가시듯 그렇게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무리들을 피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의 관중의 갈채나 그리고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려는 그런 이들을 예수님은 항상 떠나시고 제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면 알리지 말라 그렇게 단속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실 충분한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알리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제자에게 나귀를 데려오도록 지시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의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강력한 조연은 나귀입니다. 나귀.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으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를 꼭 하셨어야 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에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내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벳바게와 베다니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긴 여정은 아닙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위성 마을입니다. 1.5km 내외 정도니 먼 거리가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뭐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명절 때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주변의 위성 마을들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베다니, 벳바게 이런 마을들의 사람들이 숙식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은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머무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여정을 출발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제자 두 명을 보내서 나귀를 확보해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는 나귀인데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분명히 왜 그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할 때 물어볼 텐데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겠다라고 말하고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말하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청지기로 맡기신 그 소유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매너, 그 태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평생 빌려서 사셨습니다. 빌린 집에서 나셨고 사셨고 빌린 배를 타셨고 빌린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셨고 예수님 무덤조차 빌린 무덤에 장사되셨고 또 빌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나귀를 데리고 온다, 특별히 새끼 나귀를,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빌려오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신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만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또한 이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애굽에 피난 갔다가 이주민처럼 다녀오신다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예언돼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리고 죽음 후에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었다는 것,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제공함으로 이루어졌죠. 직접적인 예언이 200여 가지가 넘어요. 간접적으로 하면 700여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다 이루어졌는데 베들레헴에서 뭐 태어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적인 어떤 선택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 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성경을 이루어야 하니 미안하지만 당신 무덤 좀 빌립시다. 내가 죽으면 빌라도에게 조금 잘 얘기해서 빼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거든요. 가룟 유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보니까 가장 배신하기 좋은 심성을 가진 유다를 내가 보니 너가 적임자다. 내가 메시아가 되려면 누군가 배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 너가 제일 못된 애다. 너의 평소의 심성대로 나를 좀 배신해라. 그리고 자살해라. 그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자신에 관한 모든 예언을 다 스스로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새끼 나귀를 타는 건 스스로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강제로 태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시고 뭐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섭리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가룟유다같이 이 사단에 어떠한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스스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 소리치며 왕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해서 새끼 나귀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스스로 새끼 나귀를 확보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탄 기록들을 보면 구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편하게 말구유, 말구유 그러는데 말구유가 아닙니다. 나귀입니다. 나귀.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그 가난한 동네에 말구유가 있었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말은 고대로나부터 지금까지 아주 비싼 동물이에요.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나귀의 구유에 누우셨고 이렇게 그분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의 왕과 같이 무력과 정치력으로 물질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분만 있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겠구나. 이분만 있다면 우리 유대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일어난 것이고 유대민족이 구약으로부터 늘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기록을 읽고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그건 나쁜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서 그분을 환영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셨나. 종료 주일 때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곳에서 이 고백에서 나오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섞여 있는 찬양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퍼레이드지만 이 군중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와 다릅니다. 길 위에 겉옷을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며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또다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구원과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구원입니다.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의미의 구원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호산나의 의미를 그들은 정치적으로 계속 해석해왔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으로 해석해왔던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표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속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유대 민족의 구원만을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심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역사 중 비참한 재난 중에 하나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175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짓밟힌 사건이죠. 이때 유대 지도자의 마카비우스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마카비우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우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뭐 이런 만들 수 있는 그 당시가 아니었으니까 흔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그 이름이 막 새벽에 나오니까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마카비우스 유대 지도자였던 그 정치적인 승리자였던 마카비우스를 환영하기 위해서 흔들었던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마카비우스, 아, 제2의 마카비우스다라는 생각처럼, 아, 이제 시리아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해 준 그 마카비우스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분이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가랴에서 예언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라 왕으로 오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군중들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아, 말을 타고 오셨어요. 어울리는데 왜 저 누추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이 막 그렇게 오해하고 환영하는데 제자들에게 아, 오늘은 아닌가 보다 가자. 내가 이 광경 속에서 새끼 나귀를 타는 게 조금 멋졌다. 그리고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고 그냥 다른 데로 가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건 말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진은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복자의 행진이 아니었다는 거죠. 겸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오히려 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족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잡아 또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아까 읽었는데 10절을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는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10절,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전차와 말과 활을 없애는 왕. 세상의 모든 왕은 이런 무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정치는 이러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평화는 이런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러한 칼과 창과 말과 전차를 통해서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장차 유월절의 어린 양의 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는 평화, 겸손으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시는 평화를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무력으로 국방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일시적인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겠지만 다 바다에서 바닷까지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주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항상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그 나라의 민족주의의 이 신앙이 함께 함몰돼 버리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민족주의. 지금도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으로 구약을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일운동도 하고 반공운동도 했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민족주의에 우리의 신앙이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많은 희생을 했지만 민족주의에 우리 신앙이 함몰되지 않았어요. 그 차이를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어느 한 민족에게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수호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민족만을 수호하시는 신이 아니시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만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올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을 다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평화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만이 이런 이슬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새끼 나귀를 타시며 모여드는 군중을 위해서 예수님이 노출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자주 다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대제사장과 몇 사람은 누구인지 혹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은 몰랐을지 몰라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도 않았기에. 이게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이제 표적이 잡힌 겁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노출시켜서 자신이 표적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공교롭게도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달 14일이고 이날은 10일이었죠. 그런데 율법에는 그날이 유월절 양을 취하는 날, 그러니까 어떤 양을 취할지를 정하는 날이었어요. 그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행진을 통하여 이제 율법의 사람들이 사로잡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음모가 시작이 되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당시에 모여들었던 군중들처럼 우리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었던 의미와는 다르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대적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들은 옷과 나뭇가지를 깔며 그분을 모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염려와 근심과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드려 그 모든 죄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는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참된 호산나의 외침일 것입니다. 참되게 고난주간을 보내며 준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우리도 주님 앞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백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참되게 맞이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